2015년 12월 6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불가능에 직면할 때 혹은 한계 상황을 마주칠 때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겸손한 기도와 신뢰의 내려놓음을 통해 특별한 역사를 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좀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들은 참 염려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한숨을 짓거나 혀를 차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떤 소식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샌버나디노에서 있었던 그 총기 난사 사고였습니다. 사건이죠. 제가 살던 곳에서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면 한 4, 5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처음에는 뭐 가끔씩 들려오는 발생하는 그런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나 좀 반사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벌인 그런 좀 일반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기도 했고요. 혹은 좀 직장 내의 어떤 폭력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 둘씩 드러나는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은 과격한 이슬람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IS의 충성 맹세까지 한 이 부부에 의한 의도적이고 또 계획적인 테러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더 명확하게 밝혀져 가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요, 그 두 부부가 FBI에서 감시하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어떤 테러 용의자라든지 아니면은 관심 대상자 리스트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충격이었습니다. 그 남자는요, 그 샌 버나디노 시의 위생보건국 공무원으로 오히려 5년간 일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테러가 벌어진 것 또한 그 보건국 직원들의 송년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6개월 된 딸을 두고 부부가 그렇게 끔찍한 테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또 미국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테러,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뿐 아니라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에 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게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뉴욕에 있는 그 데일리 뉴스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일면으로 크게 아주 큰 글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n't fixing this.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지 못하신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큰 타이틀의 기사를 실었고요. 이것 때문에 또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기사에 보면요, 그 공화당 후보들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인터넷에 올렸던 뭐 페이스북 글이나 트위터 글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기도합시다. 희생자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그런 문구들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총기 규제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총기 규제를 이제 좀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좀 이렇게 도발적으로 그런 의도적으로 썬 그 말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기도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 논쟁하고 해결해 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사회나 미디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혹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점점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또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문제이겠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한 것이 애당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기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의 문제와 악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인본주의가 지금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라고 하는 영역 혹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에만 다뤄져야 될 분은 결코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큼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응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혹은 하나님이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약한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약하니까 자꾸 허상의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라도 기대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위안을 삼지 못하기 때문에 심약한 사람들,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설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요, 내 자신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본능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무릎 꿇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은 세상 가운데서 울게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제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정말 큰 사람, 하늘에서 그 이름이 큰 자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했던 자들, 그 자들이 정말 하늘에서 큰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 기도 말씀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풍랑과 한계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기회가 되는지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또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가능에 직면하여라고 정했는데요.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는 극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해결이나 또 변화가 멀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장의 문제 해결에 대한 것뿐 아니라 좀 지속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해답 또한 포함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가장 높고 또 중요한 그런 부르심 혹은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혹은 뭐 성화라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높은 부르심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참 제가 부러워하는 은사를 많이 가지고 계신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본인이 정말 갖고 싶은 은사가 있대요. 그게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본인이 갖고 싶은 은사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숙할지어다 하면은 그 순간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자기가 정말 가지고 싶은 은사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사역자로 살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해봤더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알겠고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도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 가운데 녹아져 있는 진리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성숙해 가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은사가 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성공은요, 성숙에 달려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 미숙한 사람들이 만나죠. 하지만 함께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어느 한쪽만이라도 성숙하면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수 있습니다. 왜? 성숙한 사람이 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기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미숙할 때 그때 깨어지는 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양쪽 다 성숙하면 그때는 정말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가 또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도 성숙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요, 성숙한 사람이 잘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성숙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원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다시금 이루어가는 거죠.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큰 교회를 이루거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해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인들만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 되어야 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때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부딪히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공급하심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준비를 한다고 하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고 성경도 본다고 보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열심도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만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한계가 느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하고 감사한 이유는요, 우리의 부족함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더 빨리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면요,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수년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단지 부족하다는 느낌뿐 아니라 실제로 부족하죠. 아무리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불충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때는요, 보면은 제 자신과 상관없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것보다 제 자신과 상관없이 올 때, 그때 가장 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보통은 꼭 필요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제삶 가운데 보여주시며 이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러죠. 주님, 감당할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요. 결국에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음성을 저도 듣게 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있는 그런 친숙한 일들 뒤에 우리가 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또 심지어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직면하도록 자꾸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시작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능력,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덩어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속삭이시죠.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때 은혜의 기적이 내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즉,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초자연적인 배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14장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있게 되는 특징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걸 받아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놀랍고 풍성한 그런 축복을 알죠. 동시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 또한 깨닫게 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요, 우리의 교만과 자기 신뢰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깨어짐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소망과 힘의 원천 되시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절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뿐 아니라요, 온 몸과 마음으로 전 존재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망각하고 살았을 때도 많이 있었고, 망각해도 될 만큼 아무 문제 없이 지날 때도 있었지만,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그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 우리가 확신 있게 붙잡고 있지 못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능력과 효율성이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더 빨리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면은 그것은요, 우리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과 제자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다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밥도 먹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이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이런 몸과 마음의 그런 지침과 연약함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놀라운 은혜의 기적,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입에 담는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분명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역설적으로 지치고 상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도 하나님의 이런 초대를 받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극을 우리 크리스천들조차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내려놓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신뢰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가지고 다시 주시는데, 주님 주시는 그것을 받아야지만이 또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항상 문제에만, 불가능에만 직면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초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가 예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참석 못하는 겁니다. 참석하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예비된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갈까요? 아,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아,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 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Do not waste your suffering. Do not waste your trials. Do not waste your problems. 인생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야말로 그런 일들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오히려 완벽한 조건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불충분한 나의 기술, 부족한 자원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축복하시고 부수어 주셔서 다시금 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의 바로 강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삶의 비결입니다. 사역의 능력입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에게 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다음 구절 6절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한 겁니다. 빌립을.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시험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하는 시험과 다른 거죠. 사단은 무너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시험은요 우리의 점수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그에 대한 빌립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을 예측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분명하고 빠르죠. 하지만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답은요, 나의 계산이 빠르고 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 계산 속에 주님을 대입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구시죠?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신 분도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허락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안타까워집니다. 안타까워집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고 또 밑에 있으면서 또 어른들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과 청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청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들은 대로 계속해서 자기 삶에 그것을 대입시킵니다. 계산에 넣습니다. 그런다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경험한 틀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거기에 대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대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요 주님을 계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을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겸손하게 나의 약함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참 비난도 많이 받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중한 사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링컨을 보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미국의 이제 위기였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었는데, 건국할 때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링컨 대통령을 방문해가지고 한 3주 정도 같이 지냈던 친구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링컨의 침실에서 낮은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조금 열려진 문을 통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키가 큰 통치자는 열려진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는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나라의 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하소서. 이 글을 적은 친구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이 곧 역사가 되었다. The answer he received is now history.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에 우리들의 기도는 곧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지도자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의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아뢰고 우리의 가진 오병이어를 들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되고 떼어져 우리 손에 다시금 들려짐으로, 또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었던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또 드러내야 되는 우리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높은 부르심입니다. 해답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가능에 직면할 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한번 좀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한번 신뢰해 보세요. 그것이 큰 인생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소소한 나의 성품의 문제, 혹은 내 주변의 문제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해답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가지고 다시금 되돌려 주시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의 찬양은 힐송의 Oceans Will Part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바다를 여시는 하나님 손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새로운 백성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as you open.